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매우 가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잊기 쉽거나 소홀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는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서 그 가치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지극히 보배롭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의 속성을 따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개역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한 단어 가지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매우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 믿음에 대한 결론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집중되어져야 되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공급되어져서 이런 모습이 갖춰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 표현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안 못 보는 속인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평생 동안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세워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신앙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공급해 가야 될 것 중에서 최종적인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계단이나 단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출발해가지고 완성점으로 떠오르는 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최종적인 가치를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의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속성인 사랑이 역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드러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주제를 건너왔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안에 파벌과 다툼이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막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는 교회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5장에서는 심각한 음행을 지적을 했습니다. 6장에서는 형제들이 민사상에 서로의 불이익과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소하면서 형제를 세상법정에, 그것도 불의한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다뤘어요. 그리고 7장, 독신과 결혼의 주제를 가지고 오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내용들의 주제를 쫙 잡아뜨렸어요. 이런 주제를 건너와 8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과 9장과 10장까지 이 석장에 걸쳐서 길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요. 근데 오늘 8장은 10장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의 서론 역할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래서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 위에 우리의 신앙적 기초와 또는 신앙적 기준과 이 땅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의 틀을 갖추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 앞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질문을 제기해 온 것을 1절 앞부분에서 바울이 소개하면서 오늘 8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했던 것을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추측을 해보면 세 가지의 배경이 대략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그 1세기 당시에 고린도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 전체 내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고기, 육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나 그다음 뭐 염소고기나 양고기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이 어디에서 도축이 되느냐? 1세기 당시에 도축되는 곳이 바로 신전에서 도축이 되는 거예요. 온갖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로 인해 곳곳에 신전이 즐비하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신전에 부설된 도축장에서 짐승을 도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을 신전에다가 받쳐두고 이후에 정유점 업자들이 그것을 받아와서 시장에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신전에서 도축되고 그리고 각종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를 정육점에서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나 제물을 먹으면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신의 공로, 그 신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재물을 재물로 보는 게 아니라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합쳐지는 것이고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재물을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야 이게 내가 예수라는 신을 믿는데 일반적인 온갖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이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역시 그 당시에 상인들과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들은 각자의 직업 영역을 역시 다양한 신들이 자기의 수신들이 보호해주고 관장해주고 지켜주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직업, 각자의 상인들은 각자의 수호신에게 매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수호신들에게 신을 경배하기 위한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기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짐승을 키우고 도축을 해가지고 먹는다고 말하는 것은 수구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값비싼 음식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고기를 먹으려면 예전에 지나가다가 개인적인 경험을 잠시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값싼 고기가 뭐냐. 이 정육점에 가면 제일 값싼 돼지고기의 부위가 껍데기, 파란색 도장이 검 찍혀있는 거, 도축을 하다가 털이 덜 깎인 거, 한 1cm씩 털이 숭숭이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대로 껍데기 팔았다고요. 이 껍데기 사가지고 김치찌개 끓이다가 먹으면 그 털이 입천장을 찌르는 그 미묘한 느낌, 이게 살코기가 많은지 비계가 더 많은지 95%가 비계인 살코기는 조금밖에 없는 것. 이 물큰거리는 느낌. 참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고기가 귀하던 거예요. 값비싼 음식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시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직업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 수호신에게 축제를 드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1년 동안 해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기대감에 의해 각종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 자기의 직업에 이 동맹축제,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의 즐거움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축제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안에 소속감을 다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거는 먹는 기쁨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 생업과 경제활동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서 이 직업동맹축제가 강화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세 번째, 고린도 안에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2년에 한 번씩 큰 체육대 이스미안 게임스라고 하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런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더랬어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시내의 재력가들과 권력가들은 어디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느냐면 이 이스미안 축제 때에 역시 신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자기의 돈을 기부해서 커다란 이 잔치를 베풀면서 시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런 잔치에 하층민들과 노예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자유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런 권력가들과 재력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돈을 기부해가지고 막 시민들을 먹이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런 어떤 축제에 대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자기 신분과 자기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들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거나 지역사회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모두 기본적으로 신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런 다양한 축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혹시 우상 숭배는 아닐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경건과 기독교 신앙의 타협이나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경건의 모습은 아닌지 사실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제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 지난주에도 설교하다가 인용했던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어요.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구약부터 지켜왔던 율법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 꼭 지켜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적 결정을 내던 회의였어요.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정과 함께 첨부했던 상황이 있어요. 첨부했던 교훈은 윤리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덧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도록 윤리적인 권면을 위해 이 첨부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뭐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 결정했던 윤리적인 권고사항에도 딱 맞는 지침에 해당할 만한 지극히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연말 연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대가도 보면 최소 2개 이상의 교회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을 매우 심각한 경건의 타락이면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빌미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이 이의와 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매우 합당한 질문과 타당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절 가운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자식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지식이 다 있어.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지식. 나는 그동안 교회생활 오래 했고 나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공부 충분히 했고 그동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있으니까 나는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해. 자기를 자유케 할 만한 신앙적인 지식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자들. 이런 분들을 대개 목사님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편의상 믿음이 강한 자들 또는 신앙이 스스로 견고하다고 여기는 자들 지식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 거의 뭐 이런 분들이라고 잠시 별명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4절을 보면 이들이 내세웠을 신앙적 자유의 주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유하다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세웠을 신앙적으로 견고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적 지식들을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4절에 보면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신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실체가 없는 헛것이다. 그저 사람들이 지어냈고 사람들이 의미를 붙여서 규정했을 뿐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는 실체가 없는 거야. 헛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본질을 깨뜨려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신앙적 지식 가진 자들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해.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야. 여러분 이 내용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참이죠. 바울이 그 내용을 긍정을 하는 겁니다. 수용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적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우상이 헛것이라면 하나님만의 참되고 유일하다 그러면 오늘 제기했던 이 질문과 관련된 주제 자 우상의 재물 우상의 실체가 없는데 우상의 헛것인데 우상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재물을 바치는 것 자체도 영향이 있다 없다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행위 자체가 이것도 헛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10절 앞을 뒤로 가서 볼까요? 10절 앞을 보면 이 신앙적 지식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자고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동시에 신전에서도 다양한 이 축제와 이 행사가 진행될 때 신전에 가가지고도 내가 음란한지 살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명백한 계명을 저축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추정됩니다. 자 어쩌면 이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든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옳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니까 어쩌면 이런 요한복음 8장 32절까지를 되뇌거나 암송하거나 적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의 신앙적 지식인들 스스로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5절과 6절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긍정을 합니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덧붙이면서 자기의 논지를 풀어갑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이 땅과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 많은 주라고 불리는 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사회는 다신교를 숭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그리스의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도시 아테네를 들렀을 때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의분 화가 막 치솟았는데 뭐냐?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찼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온 도시에 우상들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는 제단도 봤어요. 분명히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단인데 누구누구 신에게 바치는 제단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실제로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신이 우리에게 노해가지고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있다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나오죠.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어거스틴, 이분이 원래 로마 시대 사람이니까 로마식 정식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1세기 초대교회 말미에 그가 쓴 책 중에 교회 역사에서 남겨놓은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한 권으로 충분히 평가되는 신금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보면 그 책 전체의 내용을 저보고 간략하게 압축해라 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안에 로마의 시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숨기고 있는가,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것이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헛된 일인가 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허상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고 이 땅의 참되고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할 목적으로 쓴 책이 신국론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할 만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진짜 로마인들은 고대 로마로부터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1세기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4세기, 5세기까지 얼마나 로마 제국 내에 많은 신들이 존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다가 제가 빵 터져서 웃었어요. 사람의 신체가 다양하잖아요. 신체가 다양한데 신체의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래끼가 난다. 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난다. 목이 아파서 편도가 부었다. 그러면 눈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코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코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코를 막히게 하는 신이 있고 콧물이 나게 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목이 아픈데 목이 그냥 아픈데 따끈따끈한 게 아프다, 부어서 아프다, 따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를 주관하는 신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신체 부위의 다양한 양상은 다양한 신들이 각자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 걸렸습니다. 두통이 걸렸으면 두통의 증상에 맞는 신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2차 눈이 아프는 순서를 따라 눈이 아프면 눈이 아픈 것을 주관하는 신에게,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픈 신을 주관하는 또 신에게. 여러분 이게 그 신의 도성이란 하나님의 도성이나 책 안에 나오는 실제 예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후 125년경에 물론 고린도 전후서보다는 시간이 대략 한 4, 50년 뒤로 가겠죠.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로마 제국 내에 법을 공포합니다. 지금부터 만신전의 별명을 범신전이라고 말을 받고 됩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이죠. 만신, 만가지의 신, 범신, 어디 있는 신들. 야, 일일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신전이라는 이름을 딱 판테온 붙여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는 모든 신들이 다 있는다. 와, 황제가 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한 곳만 찾아가면 돼. 무슨 일이든지 발생하면 한 곳만 찾아가면 돼. 여기가 만신들의, 범신들의 집이니까. 요 내용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하면서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짓이냐. 그러면 신이 인간의 말을 듣는다면 신이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냐. 건물을 만신전 판테온 지어놓고 여기 신들이 다 있다고 규정해버리면, 아니 신이 그곳에 인간의 말을 따라 왔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이런 허상을 하나님의 도서라는 책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장황하게 막 허상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5절과 6절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관점을 따라 모든 우상들은 완전 헛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무슨 성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이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또한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일하게 참여하셨던 유일한 중보자로서 역시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으셔야 돼, 영광 받으셔야 될 주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덧붙이면서 성부와 성자만이 유일하게 경배받으셔야 한다라고 5절과 6절에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지식인들의 그 주장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적을 해요. 분명 지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식은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성이 있음을 오늘 1절 끝에서 지적하느냐 하면 교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 들어가지고 부풀어졌다,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부풀어졌다라고 하는 의원에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부풀려져가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1절 끝에 보니까 이 지식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덕을 말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은 집을 건축한다, 어떤 건물을 세워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앙적 지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미 주는 우리의 자유와 편안함이 있지요.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2절의 내용을 조금 살을 붙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알게 된 그 지식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알게 된 그 지식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머지 그가 알지 못할 만한 또 다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도사리는 교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식이 정보화 사회의 그 정보가 다가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겸손함을 빼버리면 딱 이절과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경고해 줍니다. 반대로 어제 1절 끝에 사랑을 덕을 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작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이자 방편으로서 덕이다라고 한 그 덕을 세워주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식 위에 사랑이다라고 유익한 도구로서 강조해 주는 거죠. 특별히 이 3절이 애매모호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목사님들이 3절을 해석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아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계속 주심으로 인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식이 형성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경건으로 인도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을 3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근거하고 기초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는 신령한 사랑에 근거할 때 경건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논하는 장에서 미리 당겨와서 적용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4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상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본성이겠죠.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어지는 7절 내용을 보면 7절은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 지식이 확고해서 우상에 대해 우상의 재물에 대해 자유하다고 외치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규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는 같은 신앙, 같은 수준의 지식, 같은 수준의 경험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과 연합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여길 만한 아직도 연약한 신앙의 지식이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7절에서 바울이 제시합니다. 이런 자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스스로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양심이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보충을 8절에 합니다.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영적으로 그런 힘이 없는 그냥 영적으로 중립적인 물체일 뿐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영적 유익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배가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보십시오. 8절. 그래서 바울이 진짜 교훈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을 야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거 뭐 먹거나 안 먹거나 상관이 없어 라고 해서 안 먹거나 먹거나 둘 다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나아가 9절. 9절에서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이들은 지식을 통해서 자유함이 발생한 거겠죠. 헛것인데 뭐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인데 뭐 내가 그럼 먹어도 되겠지. 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육신이 그것을 갈구하니까. 먹으면 내 입이 좋으니까. 내 몸에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리고 그거를 당기는 식욕이겠지요. 그의 욕구와 그 몸의 반응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 아니면 아휴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저걸 못 벗어나가지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자유함을 과시할 욕구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신앙적 지식과 양심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배려함으로써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신앙적 지식의 자유함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라고 구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의 상황의 그림에 대해서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이 10절부터 12절이에요. 신앙적 지식인들이 스스로 자유하다고 해서 신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연약한 성도들이 보고 혹시나 용기를 얻어 따라 먹다가 아 저분은 나보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은 나보다 직분이 높은데 아 저분은 나보다 교회 생활을 더 잘해서 뭐든지 잘하시는데 라고 하다가 그분이 신전에서 음식을 막 먹는 것을 보고 먹어도 되는 것 같다라고 따라 음식을 만약에 먹다가 뒤늦게 이 사람이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서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도 안 했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신 할머니 꿈이 나타났다. 야, 이게 내가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었는가 봐. 그 다음날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다. 어제 내가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보니까 이런 이게 우환이 왔는가 같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시험에 든다면 지식과 자유함으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결과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자유한 사람들을 꾸짖기보다 먼저 연약한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먼저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따로 먹으면 안 먹지 말죠 그러면 이러든지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연결시키냐 그게 아닌데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라고 사실은 책망할 법한데 오히려 오늘 바울은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똑같이 죽었고 대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형제를 실족시켰던 그 지식을 가진 성숙한 성도에게 책임을 물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강력한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거야. 그 형제를 아프게 만들었던 윤리적인 죄를 뛰어넘어 주님께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지식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때 저는 늘 범죄할 위험성이 높은 1순위라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은 성전하에 있는 나이든 자, 그건 구약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따져보면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많이 안다고 해서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자원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자원함이 곁들여져야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량들을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 만한 범죄자로, 계속해서 스스로가 살아갈 만한 영적인 유익이 없는 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직분을 제가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될 직분자이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면서, 야 이거 이게 외람된 표현인데 우리 전목사님처럼 선배님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솔직히 많아요. 야 언제 딱 노회에 목사직을 딱 반납하고 더 이상 목사로 아니고 평범한 성도로 살아갈까, 그런 부담들이 늘 시시때때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오래 했다, 내가 신앙적인 교훈에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리로 받는다면 엄중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을 살짝 비껴서 계속 이런 관점이 9장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9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왜 그래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옥죄어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려고 하는지 이 관점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바울의 논리는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요. 12장 12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런 교훈들을 잘 설명하면서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 말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는 기독교 신앙은 앞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출발해가지고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목표 지점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과업들이 있는데 그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서도 살펴봤죠. 그것은 혼자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덕, 하나씩 하나씩 형제, 우애, 사랑 다 대상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개인이 주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지만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구성해야 될 필연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신앙적 수준을 가진 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기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서 조금 더 크고 정교하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 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어른들은 마땅히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배려하고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교훈했느냐면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전후의 맥락은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이 될 사람, 염소가 될 사람을 분간하는데 기준이 뭐냐? 누가 헐벗었는데 책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고통하는데 돌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으로 주님이 말할 만큼 주님의 연약한 자들까지도 돌봐야 될 성숙함의 신앙. 더 나가라.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에서는 모든 계명을 아울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요약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과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연약한 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란 개념 안에,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겠죠. 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하셨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완전히 무익한 자였고 무능한 자였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것 같아 있던 죄인들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라면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그와 같은 원리를 따라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게 맞는 거겠죠. 오늘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와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왜 아직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앞에서 책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니까 수년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바로 화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적 지식이 완비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내용도 여러분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교회에서도 음식 문제로, 분명히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도 거의 같은 주제일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될 음식까지 이런 가지고 기민한 음식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던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과 20절에 보면 성숙한 자들이, 자유하다고 말하는 성숙한 자들이 사랑과 절제로서 오히려 덕을 세워야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20절,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일은,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쭉 정리해서 마지막 바울의 입장을 13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만약 음식을 먹는 일이, 신진에게 바쳤던 그 제물이나 그 음식을 먹는 일이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고 실족하고 시험을 줄 만한 배경이 된다 그런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그걸 자신의 상황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논리를 보면 우상은 헛것이잖아요. 그 우상의 헛것에게 바치는 제물도 헛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이 지식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 양보하고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러고 보면 자기의 것을 모두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적인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에는 자기 희생이나 양보와 절제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워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런 사랑의 원리를 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무엇과 오해하면 안 되느냐면 신앙적인 진리와 지식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과 7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타협할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거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판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절대적인 성경에 근거한 지식인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랑에 근거한 지식인가? 이게 우리가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일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고린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면서 서론적인 입장에서 지식을 보유한 자유함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결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더 우선적인 신앙적 가치를 설정하고 안내할 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 개인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절제와 희생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적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 지식을 다 양보하면서까지 사랑하자. 여러분 이거는 무질서를 말하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것 역시 악한 행위가 될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복음서에 소개된 주님의 삶은 철저히 희생하고 절제하는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때에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절제와 자기 희생,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 이것이 참된 경건의 힘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사랑에 근거한 경건한 지식에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이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인해 다져지고 그 사랑 행위로서 완성될 때 예수님이 제자로 판명나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참된 경건의 지식을 가지고 쌓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모든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경건과 관련되는가? 그것들이 잘 고려되고 전제되어지면서 결정을 하나씩 해나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결정이고 지식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아울러 계속해서 아버님의 운명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계속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에 오늘 연락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공지합니다. 그러면 그 공지에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이 문상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같이 한장 하죠. 218장입니다.